2017년 2월 19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삶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변화는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들로 대체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들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으로 보면은 For as he thinks within himself, so he is. 뭐 전에도 이 구절을 같이 함께 또 소개하고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뭐 행동이나 또 선택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생각이 얼굴 표정으로 말로 행동과 선택으로 드러나고 표현됩니다.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을 감추는 경우도 있고요. 그와 반대적으로 행동하거나 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겁니다.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죠. 사람은 잘 모릅니다. 뭐 내가 낳은 자식 속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막 두렵고 내 생각을 아시면 어떡하지? 보시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행복한 삶이 아니죠. 뭔가에 쫓기고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눈치 보게 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회개의 삶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면 거기에서 오는 시원함이 있습니다. 절대 자유, 절대 평강, 절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살필 때 내가 하는 생각들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이죠. 겉으로 포장하고 잘 감추어도 결국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속으로 늘 하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여러 가지 과목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과목이 Foundation of Youth Ministry 이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선택 과목이었는데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또 그것도 이제 영어권 중고등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2세들이죠. 뭐 겉은 다 한국 사람들인데 속은 다 뭐 미국 사람이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잘 뭐 맞지 않는 문화도 있고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스 미니스트리 중고등부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막 이제 함께 살피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때 배웠던 내용들이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교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교수님이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이제 갔는데 이제 부부 성경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이제 커플들이 와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누구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매번 갈 때마다 뭐 음식도 있고 같이 웃고 떠들고 이야기도 하고 또 성경도 공부하고 또 헤어질 때 또 잘 가라고 인사도 하는데 왠지 마음에 뭔가 꽉 막혀있는 느낌이 들더래요. 뭔가 지금 막혀있는데 이게 뭐지? 계속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이게 뭔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모임을 할 때 그의 이야기를 했대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괜찮은데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지금 더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막혀 있는 느낌이 든다. 그게 뭔 것 같으냐? 이제 이분이 이제 교수님 얘기를 하신 거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눌 때 솔직한 나눔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다들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 우리 다 솔직하게 얘기한다. 나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나도 뭐 감추지 않고 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한마디를 하셨대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때 하는 이야기 말고 성경 공부 다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속에서 아내랑 혹은 남편이랑 같이 나누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다들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할 때 나누는 이야기는 적절한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해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정답만을 이야기하려고 하죠.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이 본문의 이 내용이 뭐겠냐. 아, 그러면 또 이렇게 내가 들었던 이야기, 설교 들었던 이야기, 예전에 성경 공부했던 것, 또 예전에 뭐 책 보고 또 성경 봤던데 뭐 그거 이제 정답 이야기하기에 급급한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 이게 지금 어카운터빌리티 그룹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나누고 그거 가지고 서로 또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비밀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부부끼리만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아무하고나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속으로 하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들인데 근데 그 생각을 나누는 것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너무 솔직했다가는 관계가 다 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내 자신을 또 지금과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지 않을까 두려워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생각을 나누는 게 어렵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솔직하게 제 생각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다 합니다. 근데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고 관계가 끊어진다면은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죠.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오픈해서 나눌 수 없는 나의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오픈해서 나누기에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오픈해서 나누기에는 너무 상대방에 대한 판단하고 정지하는 생각이니까. 그것이 말로 표현될 때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생각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잘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다 나눌 수 있죠. 뭐 부족하고 부끄러운 거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 말로 표현되어졌을 때에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관계가 훼손되게 되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늘 품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말로 표현되고 겉으로 드러났을 때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세워지고 격려와 위로를 받고 축복이 나누어지고 덕이 세워지는 것,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많은 그 모태신앙들이 신앙을 가운데 막 방황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직분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얘기를 들어보면요, 부모님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목사님인 아버지가, 장로님인 아버지가, 권사님인 어머니가, 집사님인 또 우리 어머니가 천사같이 웃으면서 막 봉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집에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는 맨날 목사 흉보고 맨날 다른 교인들 까고 막 이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가식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저래도 되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멀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평상시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컬티베이트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올바로 되어야지 처세만 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녀온 Pastor's Prayer Summit 뭐 갔더니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젊은 사람은 뭐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다른 목사님 뭐 한 분 정도밖에는 안 계시고 다들 나이들이 많으세요. 뭐 젊어봐야 뭐 50대 뭐 중후반 뭐 그렇습니다. 다들 참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어려서부터 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고 또 경험하고 왔는데 목회 연륜이 나이가 드실수록 목회 연륜이 막 깊어지고 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또 지혜나 인격이나 덕과 영성이 깊어가시는 분들이 참 계십니다. 보면은 참 너무 부럽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참 부끄럽고 안타깝게도 목회를 하는데 그냥 목회를 기술로 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요령껏 대하고 그냥 처세술만 늘어서 아주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목사님들도 또 털어보게 됩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는 그렇지 않으셨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영성이 깊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처세만 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인들 잘 이렇게 컨트롤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는 정말 탁월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위기감에 저분들의 실수는 무엇일까? 왜 저분들 시작은 좋았는데 끝에 가서 저런 모습이 되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또한 보게 되고 그 실수와 잘못에서 배우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프레어 서밋에 오셨던 분들 뭐 교단도 다 다르고요. 배경도 다 다르고 그리고 또 뭐 스타일이나 성격도 다 다르세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참 순수하고 또 진솔하다. 그건 아마 뭐 전도사님도 동일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막 좀 보이고 과시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꾸미는 게 없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떤 한국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이게 직접적으로는 또 안 합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아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되고 있고 또 목회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은연중에 슬쩍슬쩍 이렇게 대화 가운데 흘립니다. 서로 잘 되는 모습 보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는 귀한 일이죠. 그러기 또 목사님들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목사님들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꾸밈이 없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요 연세도 지긋하신데 뭐 퍽하면 우세요. 다만 우세요. 근데 막 이렇게 뭐 원래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울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어떤 컬처에서 자란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눈물이 잦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고민들이 없어 보이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특별한 게 없어도 거기에 그냥 같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누군가 무슨 말을 해줬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같이 그분들하고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일하심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의 자세와 생각으로 살아오셨는지 꾸밈없이 드러나 보이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삶입니다. 구약부터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드린 겁니다. 단을 쌓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예배하는가 또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싸움입니다. 이 세상은요.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구를 경배하는가 그 싸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신을 경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경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경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성을 경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예배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 싸움이죠. 출애굽의 목적도 무엇이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나가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짓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있는 모든 그런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열매들을 먹고 누리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주일 성수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인가?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삶인가? 한 가지 힌트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에 동화되어서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는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또 이것이 지난 주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정답을 찾아가고 정답을 써나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요, 그냥 내 개똥철학이나 나의 신념이 정답이 아닙니다. 나는 이걸 이렇게 믿어. 나는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는 확신해. 아,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정답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정답이죠. 그걸 찾아 나가자는 겁니다. 내가 편한 것, 내 스타일에 맞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것,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아 그거 찾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이 사람에 대해 어떻게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그걸 찾아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정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변화의 삶입니다. 무엇으로의 변화일까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변화의 삶입니다. 변화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안 좋은 쪽으로의 변화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으로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으로 바꾸죠? 이 역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즉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혹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맞추고 나가는 겁니다. 얼라인 시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하는 나만의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생각에다가 자꾸 맞추는 것. 이것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The Good and Beautiful God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영적 훈련을 위해서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유익한 그런 교재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참 좋은 인사이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변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의지를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변화를 하지. 의지가 있어야 다이어트를 하지. 의지가 있어야 운동을 하지. 의지가 있어야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변화를 주지. 그래서 늘 우리는 이제 의지의 싸움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의지를 말하자면 말로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막 제어하기도 힘듭니다. 힘도 세고요. 막 빠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의지를 우리 말로 비유하자면은 이 말을 갖다가 막 가지고 막 씨름하고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고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가지고 방향을 그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속도를 더 내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말을 가지고 막 어떻게 씨름할 것이 아니라 그 말에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우리가 바꿈으로 실제적으로 말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말에게 영향을 끼치는 혹은 우리의 의지에게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훈련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경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 의지에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가 하는 훈련이 그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있는 환경이 그 의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도요, 결과적으로 종합해보면 다 생각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생각 훈련이거든요. 어떤 훈련이냐면은 나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리플레이스 하는 것, 대체시키는, 이걸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매 챕터마다 하나씩 하나씩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요, 뭐 다른 뭐 아주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예배당이 화려한 그런 교회의 뭐 그런 환경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환경.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요, 매 챕터마다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형식이 비슷합니다. 일단 한 가지 어떤 사례들, 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주제들을 소개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좀 소개를 합니다. 이게 보면요, 다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아, 나도 저렇지.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 뭐를 소개하냐면은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소제목이 있는데요. 소제목이 뭐냐면은 Falling in love with the God Jesus knows. 예수님께서 아셨던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 이게 이 책의 부제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영성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막 금식도 하고 여기저기 뭐 수련회다 집회다 막 쫓아다니고 해도 그 순간 반짝인 것 같고 잘 변화가 되지 않는, 내 자신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분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내러티브, 잘못된 관점, 생각,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것이 밑에 깔려가지고 부정적인 어떤 생각과 결정으로 이끌더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아셨고 관계하셨던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것으로 대체시키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니까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선택도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로 늘 생각했던 사람은요, 늘 무섭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의 사소한 하나하나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고 또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간다면요, 많은 것이 달라지죠. 작은 것도 고주할 미주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런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개를 돌리시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들으실 수 있도록 그 마음 가까이에 내 머리를 기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종종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목사님이 있죠.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지금은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한국의 뭐 대표적인 목사님 또 설교자로 이렇게 유명해지셨습니다만은, 원래 이분이 개척하기 전에는 중고등부 사역자로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그 한국의 사랑의 교회에 계시면서 중고등부 사역만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사역은 한 번도 안 하고 개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 목사님의 멘토 되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자네도 이제 앞으로 담임도 해야 되고 또 교회도 개척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중고등부 사역 그만하고 이제 어른 장년 사역 좀 경험을 하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노하셨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노했습니다. 목사님, 난 지금 맡겨진 이 일들이 전 좋고 귀하고 하나님 나는 통전적인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어른들 사역 경험하지 않고 장년 목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것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하시기 바로 전까지도 중고등부 사역, 청소년 사역만 하신 거예요. 청소년 사역자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하셨던 게 오히려 다른 목사님과 차별되어지는 새로운 목회를 하시게 되어지고 또 말씀 전하시는 스타일이나 또 그런 방식들도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되게 되어지는 오히려 좀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 가서 같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수련회 가면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있었는데 고등학생인데 골초였대요. 막 줄담배를 피면서 막 골초인 이제 학생이 있는데 이 남자 학생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막 눈물 콧물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막 손 들고 죄인이라고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아 근데 그걸로도 좀 이제 충분치 못했는지 밖에 나가가지고 뭐 이만한 돌을 집어 들어가지고 그걸로 자기 손가락을 내리 찍었습니다. 요 두 손가락을 이렇게 하니까 요 두 손가락을 이렇게 꽉 찍은 거예요. 막 피가 철철철 나고. 자기 그만큼 확실히 시리어스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 담배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막 간증도 하고 막 붕대 감은 손을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요, 붕대 감은 그 손가락에 담배를 껴가지고 이렇게 또 피고 있더래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순간적인 충동이나 자기 어떤 의지만으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야 돼요.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하나 드리자면은, 제 이제 2년마다 셀폰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계약 기간이 완료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제가 셀폰을 바꿨어요. 근데 바꾸면서 그 사이에 좀 화면이 큰 폰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안 하고 싶다. 왜냐하면 저는 늘 이렇게 전화기는 제 비서같이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봐야지, 너무 크면은 가지고 다니기 어렵다. 여자들이 한번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 되는데 남자는 그러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작은 걸 해야지 해서 이제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가서 이제 바꾸려고 보니까 큰 거 목사님 안 하시겠냐고. 그래서 큰 거 하면은 좀 가지고 다니기도 좀 불편한데, 그러다 딱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자꾸 너무 셀폰을 이렇게 오래 들고 있는데 내가 혹시 큰 거를 하면은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좀 놓고 다니지 않을까. 그럼 좀 폰을 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큰 걸로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지고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보는데 얼마나 큰 화면이 편한지, 아니 컴퓨터로 볼 것도 이제는 뭐 폰으로 다 확인하고 막 이러니까 더 오래 들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좀 뒤에 당사자가 있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대들이다 보니까 자기 폰을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마 그 또래 중에서 전화기가 없는 몇 안 되는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화기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누가 주신 이제 이런 그 아이폰 옛날 거를 그냥 개통은 안 시키고 인터넷만 될 때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10대다 보니까 얼마나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채팅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제어시키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털렸더니 제 아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아빠도 전화기 컨트롤 잘 못하지 않느냐, 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내색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아빠가 분명히 나한테 우리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전화기를 보지 않겠다라고, 아빠가 그냥 우리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아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약속을 해놓고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를 그걸 어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약속을 두 번인가 세 번을 한 거예요. 안 되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 이게 있는데 뭐 이렇게 폰 보고 있고 이게 좋은 모델이 안 되니까, 또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또 좀 그런 시간을 또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래야지 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못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맞잖아요.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이제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교훈을 줘야 되니까 가서 망치 가져오라 그랬어요. 망치를 또 가지고 오더라고, 얘가.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뭐, 냉큼 가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책상에 놓고 제 셀폰을 내려쳤습니다. 근데 잘못 쳐가지고, 폰을 안 맞고, 책상을 때려가지고, 그 책상이 새 건데 이렇게 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쯤 되면은 알아가지고 옆에서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려야 되는데 멀뚱멀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 안 하나 보자. 약간 이런 약간 표정으로. 그래가지고 오기가 들어가지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방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바닥에다 놓고는 망치로 막 두드려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폰이 없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그때 그래가지고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렇게 자녀가 나쁜 일을 하면은 부모가 회초리 가져와. 그래가지고 자녀 종아리를 때리기보다 자기 종아리를 막 때리면서 막 그러면 이제 막 그 자녀는 막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왜 그러냐고 막 이걸 조금 기대를 했는데 아 요즘 애들은 달라요. 쟤 왜 저러지? 왜 자기 폰을 깨고 있지? 막 이런 이제 또 자기 손해지 약간 이런 이제 눈초리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격 요법을 좀 주려고 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 한참 동안이 폰이 없다가 제가 그 전화를 해줬던 이제 LA에 있는 그 폰 하는 형제한테 전화했더니 마침 그 다음 날까지 프로모션이 끝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는 폰이 없는데 돈은 매달 한 달에 얼마씩 그 기계값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 프로모션 지금 내일 끝나는데 그거 하시면은 지금 내시는 돈 그대로 내시면서 오히려 최신 폰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고민하다가 사실 받았어요. 받아놓고도 한동안은 이제 아이들하고 좀 얘기하기 전까지는 제가 쓰질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충격 요법을 서로 주고받은 건 아니고 저 혼자만 이렇게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폰도 망쳐가지고 그 형제가 폰을 보내래요. 보내가지고 화면만 갈면은 그거 다시 고쳐서 팔면은 된다고 해서 이제 보냈더니 아,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번만 치시지 왜 네 번을 치셨냐고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은 이 충격 요법도 뭐 아들한테도 안 통하고 저한테도 안 통하더라고. 시간이 지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거기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순간순간 새롭게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아 제가 지금 인트로덕션을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아 이것도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방법만 제가 말씀드리고는 다음 주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보시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짓을 잘했어요. 뭐 어떤 짓입니까? 자기 혼잣말을 잘해요. 자기한테 자꾸 얘기를 해. 내 영혼아 막 그러고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오장육부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법인데요. 그것을 내 자신에게 계속 일깨워줘야 됩니다. 내가 막 마음이 낙심되거나 내가 상처받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들었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막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면요. 아, 그때는 그런 게 생각이 납니까? 생각이 안 나죠. 근데 그때 자꾸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 막 아픈 것을 얘기하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아이고, 뭐 닥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유 나 같으면 나가 뒤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 뭐 조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아유 집사님 혹은 아유 아무개야 마음이 참 힘들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잖아.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 옛날에 네가 이렇게 힘들 때 그때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잖아. 아, 성경에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 아, 그런 것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예전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계속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는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어떤 이제 미국 목사님 이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거예요. 오랫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막, 그래가지고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기의 그 보스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동료들에 대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하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다 듣고 있다가 그 목사님이 질문을 했답니다. 아, 당신은 그 직장을 그러면 참 좋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대뜸한 얘기가 아니요. 저는 그 직장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당신이 하던 일을 좋아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하던 일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꿈이나 그런 비전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충족이 되어져 갔습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 장난하십니까? 아,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셨대요. 아니 그러면은 왜 그렇게 분노하고 서운해하십니까? 아니 좋아하는 직장도 아니었고 또 좋아하는 일도 아니었고 또 그곳에 있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의 꿈이나 소원들을 펼치지도 못했고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잘렸다고 해가지고 왜 그렇게 분노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는 생각 못 해보셨습니까? 어쩌면은 당신이 싫어하면서도 아 여기는 아닌데 하면서도 이런저런 현실적인 안주함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스스로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도와주시고 옮겨주신 거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그럴 법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 있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직장도 아니고 좋아하는 일도 아닌데 마지못해 해왔던 일들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고 또 생각하고 꿈꾸는 소원은 있는데 용기가 없으니까 현실에 안주해 있으니까 나의 컴포트 존에서 나가기 싫으니까 그냥 그렇게 시간 따로 흘러왔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강권적으로 옮기시는 것일 수도 있죠.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일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니까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항상 온전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니까 아름다운 것이니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할 직장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과 환경으로 지금 인도하시고 옮겨가시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질문을 들으니까요. 아, 분노도 사그러들고 생각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질문을 던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던지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일깨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붙들고 나간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선택도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붙들고 생각에 대한 부분이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변화는요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면은 변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고 내가 알고 이해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아셨고 관계하셨던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가 우리가 자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진리에 맞추어지게 될 때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호산나 싱어즈의 나의 마음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